예, 앞서 우리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에는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그 우리 순서대로 할때 읽어가지고 우리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 표에는 이제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사복음서 다이 절기 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복음서인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태가 쓴 복음서, 또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 또 요한이 쓴 복음서 그런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마태 혼자 혹은 마가 혼자 혹은 요한 혼자의 그 생각으로는 또그 사람으로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네 명의 다른 저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소개되어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큰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게 모여가지고 전체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뭐 링컨시티 한인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뭐한 사람만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과 그 사람의 증언만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증언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중요합니다. 테스터머니 혹은 쉐어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증에 폐해가 있다 보니까 또 간증을 또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다소 있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가지고는 무조건 복주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강청하는 기도 끝에 결국에는 설득당하신, 결국에는 굴복당하신 하나님, 뭐 이런 좀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혹은 간증하는 사람만이 뭔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본인도 혹은 듣는 사람도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도우심을 받은 나. 이걸 드러내는 것이 간증인 것처럼 오해할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증 그러면은 좀 뭔가 좀 불편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증의 올바른 자세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죠. 간증은 그 단어의 의미에도 담겨져 있듯이 또다시 한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Do it again 이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주일 설교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매주일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할때이 말씀 사건이 듣는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재현되는 것, 이게 간증의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Do it again. 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지, 그걸 우리가 뭐 배우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이 오늘 내 삶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것. Do it again. 할수 있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간증이에요. 그리고 예언이기도 하죠. 이 말씀 사건이 선포되어질 때내삶 속에서 그것이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걸 또 나누는 게 간증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화했더니, 반응했더니 그 말씀 사건이 내삶 가운데 똑같이 또한 이루어지더이다. 이걸 또 나누는 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이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매주마다, 매시간마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또 믿음이 동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의 저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지. 아, 그걸 갖다가 보고는 우리 믿음이 막 동하는 거죠. 막 stir up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한 말씀 사건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되고 간증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주일 예배 전에 이제 그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이 모입니다. 보통 이제 잘 주일날은 바쁘니까 잘 안 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인다 하더라도 기도하려고 이제 모이거나 아니면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썬데이 스쿨 그래가지고 보통 예배 전 혹은 예배 사이에 성경 공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는 모여가지고 뭐라냐면은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간증?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 혹은 그들이 사역하는 이 교인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것들 나누는 거예요. 그것만 쭉 나누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하고 참 좋은 문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체험하진 않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간접 체험이 또한 직접 체험으로 이끌게 되는 또 가이드가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마다 지나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인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필요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걱정과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작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음성이 너무 작게 들려서 아예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아,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들의 소리 혹은 내 머릿속에서 있는 혼자만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리를 압도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함께 있는 이 공동체의 그런 사랑의 권면과 격려와 위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들 자체가 너무 착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고 이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맥락일 텐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잘 들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또 우리 귀에 또렷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수준대로만 깨닫기 마련입니다. 독불장군식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잘나서 하는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이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쌍꺼풀 수술한 사람만 보인대요. 아, 저 사람 또 찝었네. 이게 딱 보인대요. 혼기가 가까운 딸을 둔 엄마들은 눈에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총각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괜찮은 총각들만 보면은 계속 보이는 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뭐 좀 좋은 관심일 때는 또 좋은 것들만 보이겠지만 또 나쁜 관심일 때 또 나쁜 것들만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내 관심, 내 생각, 내 그 수준으로만 보이는 그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와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관한 내 경험만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내가 받은 은혜의 통로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해야 돼. 기도원에 가서 뭐 며칠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은 무조건 기도원에 뭐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을 가라고 하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을 가고 혹은 새벽 예배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새벽 예배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도 찾는 사람이 귀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잘못입니다. 그 가운데는 잘못된 여러 가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틀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예전에 심우하시던 그 교회에서 이제 한인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까 미국 국기도 있고 또 이제 한인 교회가 모이니까 우리 태극기도 이렇게 있고 보통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보면 국기들이 이렇게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어떤 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좀 따졌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좀 연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국기를 놓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으셨나 봐요. 국기를 우리가 숭상하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잘 설명을 해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청교도 그런 신앙에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청교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보면 국기를 앞에 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국수주의 뭐 이런 뭐 민족주의 이런 것보다 그 좀 청교도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놓는 경우도 있고 혹은 변질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원래의 그 뿌리를 거슬러 가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고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한국 국기를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은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 장로님이 오시는 예배 때는 치워놓고 장로님이 안 오시는 예배 때는 세워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들이거든요. 교회는 보면은 다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국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좀 복음의 좀 우주적인 그런 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인종적인 차이뿐 아니라 모든 소외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한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다. 졌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중심에서 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쓰여진 그런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식 명칭을 다 헬라식으로 그릭으로 그렇게 많이 표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을 셀롯인인 질라시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골고다라고 하는 지명의 뜻을 해골의 언덕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때 누가는 선생 이렇게 또 헬라어로 풀어서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인용하는 것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적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명 중에서 이 누가만이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세 명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특별히 누가복음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을 볼 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길 준비에 더 자세하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고는 그 다음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로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유독 누가복음만이 길 인도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길 인도자 그러면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예, 세례 요한입니다. 우선은 이제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주님 앞서가시면서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엄마인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천사와의 만남,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 또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만남,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또 그때 사가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그 부모님의 신앙, 하나님의 계시,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한 메시아의 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즉 길 준비자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애굽의 엄청난 흉년이 닥쳐올 것을 아시고 누구를 미리 준비시키셨다고요? 요셉을 준비시킨 겁니다. 또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또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에 들이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모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80년 동안이나. 이방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세요.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도 예비하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키십니다. 심지어는 몇 대 이전부터 주님은 차곡차곡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길 준비자, 길 예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제 신부님이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보면 버스의 이제 제일 뒤에는 줄이 이제 의자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앉아갈 수 있는데 거기 앉았어요. 앉다 보니까 양쪽에 다 이제 아가씨가 앉게 된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가 앉았고 한쪽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근데 이제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확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버스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좀 예쁘지 않은 여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은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좀 이쁜 여자 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빗대어서 많이 하는데 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신부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뭐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아전인수격으로 하면서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냥 좀 내버려 둘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은 책임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죄를 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내 것으로 삼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죠. 책임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 핑계하고 탓하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래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행동도 이런 생각도 이런 감정도 다 온전히 고스란히 나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혹은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주셔도 따르지 않고 축복하셔도 감사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준비하는 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준비 없이는 어떠한 부흥이나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항존직 직분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세울 때도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지 아무나 그냥 자원하는 사람, 그냥 먼저 온 사람, 아니면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고 준비가 된 사람 중에서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뒤늦게 뽑힌 경우에도 자격이 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비를 뽑았죠. 그냥 아무나 대놓고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택하시고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할 것을 얘기하면서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가 할 것은 뭐라? 겸손하게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게 너희가 할 몫이고 높이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무리가 되는 거죠. 부작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 나를 어려움과 대적의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건져달라라고 하는 어떤 보호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또 일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의 앞날이 나의 생애가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이 높이시면 높여지고 낮추면 낮춰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신뢰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종종 거꾸로 하죠. 높이는 것은 내가 그리고 뒤치닥거리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의 때가 중요합니다. 준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덜 떨어진 놈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왜 그렇게 부르나 봤더니 완두콩이 이제 이거 가지고 떼 가지고 이제 완두를 이렇게 콩을 떼어내는데 그 중에 덜 익은 콩은 그 콩깍지에 붙어 가지고 잘 안 떨어진대요. 그런 걸 보고 덜 떨어진 놈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익지 않은 그 콩을 가리키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덜 떨어진 사람 혹은 나중에는 좀 심하게 덜 떨어진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저 그냥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좀 재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축복도 사명도 감당할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선거 때만 되면은 후보들을 소개하거나 유세를 할 때 준비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 뚜껑을 다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친인척 비리라든지 뭐 권력 비리라든지 뭐 부정으로 축제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준비가 되었지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 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얘기했습니다. 이걸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혹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토요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의 availability를 드리면은 Almighty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는 그 순간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장이 된다는 거죠. 필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한다면은 완전하게 내가 맡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아직까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 교인처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만큼, 축복의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길을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면에서 길 예비자였음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비했습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에 있었던 마지막 예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부흥을 위해서 준비한 중요한 준비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좁게 말하자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육체의 어른들,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들, 그런 부분과 마음을 서로 하나로 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준비요, 전제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또 예비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사람들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주의 복음이 막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으면 심지어 당신이 혹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르게 길 준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보고 에이 저 하는 거 보니까 저 뭐 이상하게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거나 먹고 옷도 좀 희한하게 벗고 다니고, 아 저 말 신뢰가 안 가고 저 미치광이 말을 왜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 이랬으면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또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뭐 그럴 정도로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전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크리스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거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기독교인들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없으면은 곧 복음의 문이 닫힌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길을 막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시골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거스름돈을 받아보니까 훨씬 더 많이 왔더래요. 오히려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전기사한테 가가지고 아, 당신이 거스름돈을 잘못 줬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운전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실 나는 어젯밤에 당신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신이 하는 말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가지고 당신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믿고 오늘 집회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은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억지로 그들로 하여금 성경책을 읽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읽는 건 그들이 읽어야 되죠. 안 읽으면 그만입니다. 선물은 100건 하더라도 안 읽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안 읽을 수가 없는 성경책이에요. 그것도 걸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입만 열면은 무조건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인용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저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바 그 신앙을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경 얘기하는데 결론은 다 자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는 뭔가 혼자서 굉장히 고귀하고 의롭게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많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보여지느냐, 드러나느냐, 사라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길을 준비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처럼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진정한 참된 준비자가 되려면 믿음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만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축복도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또 내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대강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